우선 6장을 읽기 전에 앞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두 가지의 플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야 되는데. 네. 출애굽기는 가장 메인 주제가 400년 고통 속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못지않게 출애굽기라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플롯이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죠?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바로가 대신해 주죠. 뭐라고 질문했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것이 세상이 우리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허름한 광야에 돌아다니다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린 아론과 모세가 대제국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신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놓아 사흘길쯤 가서 예배케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꺼낸 얘기가 여호와가 누군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사실 바로가 훨씬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제부터 6장은 그 대화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계시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먼저 경험케 하고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 그랬어요. 호크마 기억나시죠? 이 호크마라는 말은 실천적 지식이에요. 경험적 지식이에요. 송태근이를 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 아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가족들이 저를 안다 할 때는 겪어보고 경험한 지식이에요. 그런 거죠. 저는 그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이거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저는 생활지능이 아주 떨어져요. 정말 제가 봐도 한심할 정도예요. 손에 들고 냉장고 열고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천치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식구들 칫솔이 다 있어요. 다섯 개가 다 꽂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제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뭐 여기 우리 애들도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 거 써야지 하고 들어갔다가도 그냥 아무거나 집어요. 그래서 아주 딸내미가 칠색팔색을 해요. 얘가 아빠만 들어올 시간 되면 자기 칫솔에다가 이제 물을 묻혀놔요. 이게 남이 칫솔이라는 거 흔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왜 자꾸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처음 알으셨죠? 이런 거 어떻게 알게 되죠? 저랑 한 집에서 살아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400년 동안 대문명 제국 안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가치 속에 4대를 살았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일부 새벽 나온 성도들에게만 드렸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일부에 나오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제일 밉상이 나올 장면 미리 뒤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극장에 가면. 그럼 자꾸 내가 쳐다봐요. 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미국에 이제 유학 겸 가가지고 교회를 하나 맡게 됐는데 이제 미국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미국 가면 마켓 하나가 우리나라 마켓 규모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들어가면 커다란 무슨 공장 들어온 것 같아요, 마켓이.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영어도 짧을 때니까 도저히 못 찾겠더래요. 그 이제 스테이플이라는 마켓인데 미국 가면 그 큰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영어로 키가 커다란 흑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이거 찾는데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알아들은 것 같아요. 흑인이 이제 종업원인데. 그럼 보통 우리나라만 해도 뭐 턱으로 가리킨다든지 손으로 가리킨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직접 자기가 가서 확인해 주기 싫으면 요즘은 종업원들이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친절하게 다 자리까지 가서 안내를 하죠. 근데 발로 저기 있다 그러더래. 진짜 발로 확 열이 받아가지고 이걸 한번 어떻게 항의를 할까? 한데 순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더래요.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얘네들 문화인지 얘가 이건 날 인종차별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항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영어가 짧아서 안 되고 이 싸우려면 영어가 능통해야 싸웁니다. 예? 짧은 영어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단어 머릿속에 연결하기 바쁜데. 일단 영어가 짧아서 못했고 두 번째는 이게 인종차별인지 문화인지 그걸 몰라서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모르니까 쫄더라. 모르니까 위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쫄게 됩니다. 위축돼요. 담대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요. 방금 전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래전에 본 영화이긴 한데 제목도 모르겠어. 워낙 오래돼가지고 무슨 강을 건너요. 전쟁하다가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뗏목 만드는 장교가 그 물리학을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력이라든지 이 무게라든지 모든 걸 잘 계산해가지고 거기 장비를 싣고 사람을 태워서 실어 보내는데 두 파가 나눠졌어요. 야, 이 미친놈아 이거 가다가 다 빠져 죽이려고 그러냐 해서 안 타요. 그 뗏목을. 그런데 논리적으로 수학의 계산상 또 경험상 정확하게 이 계산이 맞다면 이건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확신한 사람만 거기 타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장비를 싣고 배가 강을 건넙니다. 꽤 큰 강이에요.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죠. 그걸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이 계산대로 만든 배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게는 버텨낼 수 있다라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타고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경험도 없고 그 논리와 이론도 모르는 사람은 강변에 서가지고 그냥 욕만 하다가 건너는 걸 보고 벙 쪄가지고 진짜 가네? 건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깊은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 자기 위용스러움을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여호와 되심을 실천적으로 경험시키고자 하는데 자기 계시적 드러냄의 플롯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고요. 믿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6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경험시키고 계시하는가, 그것이 오늘 이 6장에 담아진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일단 1절서부터 좀 교독을 해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뭐하리라? 보리라. 예, 뭐 이런 걸 자꾸 보여줘가면서 구원을 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먼저 경험시키는 거죠? 예, 모세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즉 모세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갈 사람이에요? 바로에게 갈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전달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그 물건을 자기가 경험해보고 세일을 하는 거하고 그 홈쇼핑 그 뭐라 그래요? 그분들을 쇼 뭐예요? 호스트 맞나요? 쇼 호스트. 난 사회자라 그럴 뻔했네. 예. 그분들을 이렇게 저는 그분들 방송을 혼자 있을 때 가끔 봐요. 왜냐하면 야 설교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설교도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써본 사람은 눈빛하고 말하고 느낌적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안 써본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좋을 거예요. 이러고 물건 팔면 누가 그 물건 사겠어요? 이거 내가 써봤는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 여기 다 하얘진 거 보라고, 여기. 에? 그러면서 막 거의 다 벗잖아요. 자, 어느 쪽을 사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모세가. 그래서 1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뭐하리라? 보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 강한 손. 하나님에게 손이 있나요? 이걸 이제 신인 동형형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 성경이라는 책은 누가 누구에게 쓴 책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쓴 책이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고와 개념으로 표현하겠어요? 인간의 개념으로 표현하겠어요? 인간의 개념으로 표현한다고요. 왜?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책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가 성경엔 무수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손하면 우리는 벌써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잖아요. 모르세요? 알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신인 동형형 표현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손? 오른손. 아, 강한 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이제 뭐의 성취인가 하면 사실상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가 열불 내가지고 바리바리 실어서 쫓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적 그림 안에서는 지금 누가 작용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올 텐데 나올 때 공짜로 나오지 않는다. 수레에 모든 금은보화를 실어서 나올 거다. 그 노동의 값을 외상 없이 다 지불받아 나올 것까지를 설명하셨어요. 이들이 40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대대로 얼마나 혹독한 착취 속에 있었을까요? 또 착취당한 사람은 가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요. 엄청 인생의 실패 같아 보이고 속이 쓰리겠죠. 그런데 훗날 그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내보내려고 모든 금은 폐물 보화를 다 실어서 내보냅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 재앙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그 열 가지 단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온 천하 만민에게 믿지 않는 이방 땅의 세계까지 바로에게 애굽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구원에 관한 의도나 표현은 안 나오고 뭐가 자꾸 나오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제 이게 좀 제일 이제 오늘 어쩌면 이 본문 설명하다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뭐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다가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큰 일을 치를 뻔했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바로 손을 대서 막았어요. 그리고 바로가 혼이 났습니다. 굉장히 혼이 났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는요, 기겁을 해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리고 금은 보화까지 챙겨가지고 희죽거리고 또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일절 꾸중이나 야단이 없어요. 그 누가 야단 맞았어요? 바로가 야단 맞았어요. 말이 안 되는 그림 안에 창세기 강의 때 우리가 들었죠?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는 즉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이제 강아지 눈뜬 시기예요. 그럼 뭘 야단을 쳐요? 그런데 강아지 눈이 뜬 시기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하나 생겼죠? 신앙의 미세하나마 눈금이 하나 생겼어요. 우와, 계속 언젠가부터 나에게 같이 하시는 그 신이 일단 바로보단 센 분이구나. 이거 눈금 하나 생긴 거예요. 누구보다 세다? 당시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대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그 바로가 자기 여호와라는 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 물어보면 저요 저요 태권 로봇이요. 그 아이들 인식에 누가 제일 센 거예요? 태권 로봇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식 속에 사람이 부족하고 죄악도 오리고 연약한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꺼번에 훅 들어오면 큰일 나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1기가바이트도 안 되거든 우리가 용량이. 거기에다가 테라바이트 정보를 지식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터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용량에 맞게, 죄인 용량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길게 끌고 가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창세기나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속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도 표현은 모순인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모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3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알리다라는 말은 그들이 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겪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경험을 누구에게 일단 체험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과 영광의 크기를 드러내 보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 모든 성경의 표현과 모순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가면서도 모르는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남아있지 않죠. 아까 어느 장로님은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한 정의를 내리시더군요.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오답이 아니죠. 정답이에요. 30년 넘게 사는데도 잘 모르는 게 인간끼리의 아우성입니다. 결국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사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 그 정승화라는 시인이 쓴 식귀처럼 인간의 모든 고통, 눈물은 결국 마지막 끝에 가면 자기 알아달라는 투정에 불과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알아달라는 투정에 불과하다. 근데 참 부인할 수 없이 맞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좀 볼까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죠? 언약하였더니.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러분, 언약하였더니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었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예, 기억의 명수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어느 기자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죠.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표현이 말이 안 되죠?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눈물, 고통, 하신 약속을 잊지 못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눈을 뜨고 아침이 밝으면 원튼 원치 않든 어떤 생의 선택 앞에 내몰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우선적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우선 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 A라는 형제를 택할지 B라는 형제를 택할지 우리는 이제 선택 앞에 몰려서 갈등을 하게 되고 번민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함정에 빠져요. 어느 쪽을 택해야 유익일까 또는 이익일까를 계산합니다. 선택은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약속과 사랑을 성실히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A라는 형제, B라는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굴 택하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택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더더욱. 또 그럴 수는 없겠죠. 서로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 결과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하나님은 성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 안 하죠. 그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롯은 당연히 거부가 될 조건밖에 없었어요. 그가 택해 간 땅이 결과론적으로 누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죠?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실전과 히브리 노예들에게 여호와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을 조금씩 조금씩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또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누구로 삼았다고 되어 있죠? 예, 내 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애굽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계속해서 저의에 깔고 있는 중심 테마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느 분량과 어느 깊이만큼 일상 속에서 확보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 말이. 모두 우리가 삶의 바운더리가 100이라면 얼마나 그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가 그 말이. 축구 용어로 얘기하면 점유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주변에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안타까움, 슬픔 모든 먹구름을 쫙 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은 대본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만 몰두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게 해결이 되고 고통에서 빼내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먹장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의도입니까?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과 시선을 백성들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일들이 내 인생 주변에 끼어들면 그 해결에만 몰두한다는 거죠. 그 해결도 우리는 분명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거기에서만 머무는 시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넘어, 그 넘어.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신다고 표현했죠? 넉넉히 이기시느니라. 넉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휘폐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휘페리 니카오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휘페리 니카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넘어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긴다는 개념은 승패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고 이기는 이런 상대 개념의 이긴다가 아니에요. 그 승패를 넘어선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으로 도망간 범죄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악질이에요, 악질. 아주 죄도 무서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사대가 인터폴과 협의를 해서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118일 만에 검거를 했어요. 근데 걱정을 해요, 수사대원들이. 이거 붙잡아도 이 자식이 이거 불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붙잡히자마자 술술술술 모든 수사관들의 질문에 다 그동안의 행적을, 범죄 사실을 아주 아주 수월하게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명 높았던 이 친구가 그런 돌변한 태도에 수사관들이 오히려 놀랐어요. 물었대요.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냐? 너 원래 이런 녀석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까지 자기를 붙잡으러 왔던 형사 한 분이 만나자마자 딱 두 마디를 하더래요. 그 두 마디가 뭐냐면 고생했다. 몸 아픈 데는 없냐? 여기에 그 초롱성 같은 차가운 얼음장 같은 마음이 허물어진 겁니다. 고생했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것도 고생이에요. 예? 잡는 것만 고생이 아니에요. 도망 한번 다녀보세요.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형사가 처음 만나자마자 아주 인간적으로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너 잡느라고 자식아 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딱 두 마디. 고생했다. 몸 아픈 데는 없냐. 두 마디 무너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너그러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빡세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정말 의도적으로 야단을 칠 때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야고보서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치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열렬히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계세요. 아, 제가 저쯤 돼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 놓친다 쟤. 그리고 항상 그 자녀를 향해서만 열렬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그 자녀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쟤 저러다 안 되는데, 나한테 올 때가 됐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하다가 아니면 제가 이제 갈 때가 됐죠? 기도하세요. 기도는 제일 좋은 기도는 화려한 수식어로 멋진 문장을 꾸며내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기도는 실체 하나님을 눈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모처럼 기도했다고요? 친구처럼 상대방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냅다 막 소리만 질러 가지 말고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한참 듣다가 쟤 오늘 또 그냥 가네 내 말은 안 듣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 사람들 참 잘하는데 무슨 기도가 약해요? 듣는 기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린 반쪽만 그나마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깊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만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8절을 읽습니다.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모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사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고분고분하진 않을 거다. 네가 애 좀 먹을 거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를 나를 대하듯 하게 될 거다. 내가 너를 백성들 앞에 신처럼 만들어 줄 거다. 그 절정의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한 얘기죠? 모세가 한 얘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선 히브리 노예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에 도도히 흐르는 홍해가 가로막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해 밑에 젖은 땅이 아니라 겉도록 마른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응답의 올라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좀 부를까요? 419장 주날개미인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미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고요히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만은 아닙니다. 물론 전능하시기에 충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섞어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부딪혀지는 수많은 크고 작은 희노애락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너무 그 일에 염려에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또 자신이 가지고 나온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성실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